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BOA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오늘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은 발발 15개월 만에 중단을 앞두게 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 내각은 어제 저녁부터 6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비준 투표를 거친 이번 승인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에 이뤄졌습니다. 휴전 중재국 중 하나인 카타르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이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전 8시 30분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15일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협상 타결 하루 만인 16일 하마스가 합의를 일부 파기했다며 투표를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어제 전체 내각 회의에 앞서 휴전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휴전 합의안은 3단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단계는 42일간 전면적인 교전 중단과 더불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인구 밀집지역에서 철수하고 하마스가 여성 등 33명의 이스라엘 인질을 풀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남은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가자지구 재건 작업 등을 하게 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등 일부 수정주의 세력이 여러 규칙과 규범, 이해관계와 같은 국제사회 체계에 대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뉴요커 라디오 아워와의 인터뷰에서 이 시대 가장 위험한 도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핵심적인 수정주의 세력이 특정 방식으로 국제사회 체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이를 시험하고 있다고 본다며 중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우리가 아닌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실제로 바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가장 큰 도전이자 경쟁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단기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파키스탄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단기적 위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더 큰 위험은 국제사회가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구축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해 최소 4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티무르 트카체코 키이우 군사 행정 책임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키이우 중심부 셰브첸기프스키 지역에 오늘 새벽 러시아의 무인기와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학교와 식당 등이 밀집한 번화가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은 인명 손실 외에도 건물과 차량이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를 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대피소로 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클리치코 시장은 키이우 주변의 방공망이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중심부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밀 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된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가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34세 남성 아시프 윌리엄 라마는 어제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기밀 정보 유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2016년부터 CIA에 근무했던 라마는 기밀 문서를 불법으로 다운받은 뒤 이를 인쇄해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체포됐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성명에서 라만이 1급 기밀 정보를 정보 열람이 불가능한 여러 사람과 공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밀정보 전송에 사용된 인터넷 라우터 등 여러 전자기기를 파괴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만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로 예정됐습니다. 그에겐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 대체로 흐리겠고 함경도는 맑겠습니다. 평안남도는 늦은 밤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함재였습니다.
올해도 세계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신년 음악회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현지 시각으로 1월 1일 오전 11시 15분, 한반도 시각으로는 오후 7시 15분, 빈의 뮤지크베라인 황금홀에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뉴 이어스 콘서트가 열렸고요. 미국과 독일, 스위스 등 세계 90개국 이상에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텔레비전 생중계로 지켜본 2025년 새해 시작을 축하하는 음악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은 2025년 빈 신년 음악회와 함께 클래식 음악 여행 하겠습니다. 올해 빈 신년 음악회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지휘자 리카르토 무티가 이끌었고요. 오프닝 음악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자유행진곡이었습니다. 2025년 빈 신년음악회의 오프닝곡 요한 슈트라우스의 자유행진곡 작품 번호 226 주빈 메타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15년 신년음악회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빈 신년음악회는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음악가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와 그의 아들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요제프 슈트라우스 등 슈트라우스 일가의 음악 작품과 함께 그 당시에 빈에서 활동한 음악가들의 작품으로 구성하는 새해를 기념하는 음악회입니다. 이 비엔나라고도 부르는 오스트리아의 빈, 19세기 중반 유럽의 문화, 예술, 특히 음악의 중심 지역이었고요. 1842년에 빈의 연주자들이 모여서 창단한 악단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모태였으니까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역사가 180년이 넘는 세계적인 최고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왈츠 춤과 음악으로 유럽의 사교 문화를 이끌었던 빈 필하모닉의 활동. 연말연시에 여는 음악회로도 이어졌는데요. 오스트리아 국민들에게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했던 빈 필하모닉의 신년 음악회, 유럽의 여러 나라로 또 미국과 아시아 지역으로도 생중계가 되면서 지금의 명성과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올해 2025년 빈 신년음악회의 레퍼토리를 보겠습니다. 지휘자는 이탈리아의 음악인 리카르토 무티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자유행진곡을 시작으로 아들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오스트리아 마을 제비왈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철거하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는 디몰리어 폴카, 프랑스풍 폴카가 있고요. 라군왈츠, 또 다른 아들입니다. 에드와르트 슈트라우스의 가볍고 향기로운 빠른 폴카와 오페라타 집시남작의 서곡 가속도 왈츠, 이것이냐 저것이냐 빠른 폴카, 트리치트라치 폴카, 안내 폴카 등 슈트라우스 일가의 작품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빈에서 활동한 작곡가 요제프 헬메스베르그, 또 여성 작곡가입니다. 콘스탄체 가이거의 행진곡과 왈츠가 그 목록에 있습니다. 에드와르트 슈트라우스의 가볍고 향기로운 빠른 폴카, 그리고 요제프 헬메스베르그의 즐거운 형제 제비꽃 소녀의 행진곡 이어드립니다. 2시간 반 정도 이어진 빈 신년음악회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바야델의 빠른 폴카에 이어서 지휘자 리카르토 무티의 객석 인사가 있었고요. 오스트리아의 제2의 국가라고도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 연주에 이어서 객석의 박수 소리가 또 하나의 악기가 되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끝으로 빈 신년음악회 앙코르 무대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오스트리아 마을의 제비 왈츠입니다. 2015년 빈 신년음악회 실황 앨범에서 골랐습니다. 2025년 새해를 연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 연주곡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오스트리아 마을의 제비왈츠였고요. 주빈 메타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빈 신년 음악회는 왈츠와 폴카 등 춤곡과 행진곡으로 가득합니다. 왈츠에는 18세기 중엽 오스트리아와 바이에른 지역에서 유래한 민속춤이고요. 또 그 춤을 위해서 필요했던 음악이 왈츠입니다. 쿵짝짝 이 세 박자 리듬이 보통이죠. 왈츠를 추는 남녀는요. 대개 몸을 탁 붙이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외설적이라고 금했던 적도 있었다는데요. 19세기 들면서 빈의 사교계에서 유행하게 된 이 왈츠. 빈을 찾아온 다른 나라의 외교 사절이나 귀족들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유행하게 됐고요. 이 오스트리아의 문화 자부심이자 큰 문화 상품이 됐습니다. 당시 빈의 음악가 요한 슈트라스와 그의 아들 요한 슈트라스 2세와 형제들 그리고 다른 음악가들도 무도회를 위한 춤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요한 슈트라스 2세는 춤을 위한 음악을 넘어서 그 자체에 예술미를 더해서 그 왈츠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빈 신년음악회에서도 요한 슈트라스 2세의 작품이 여러 곡 보입니다. 1883년에 발표한 오페레타 베네치아의 밤을 위해서 만들었던 음악인데요. 라군 왈츠, 집시 남작의 서곡, 가속도 왈츠, 트리치 트라치 폴카 등입니다. 자, 요한 슈트라스 2세의 트리치 트라치 폴카 먼저 들으시고요. 가속도 왈츠 이어드리겠습니다. 빌리 보스코프스키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새해를 여는 클래식 음악 문화계의 전통 음악회, 빈 신년 음악회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슈트라스 일가와 오스트리아 빈 음악가의 작품만을 연주하는 빈 신년 음악회는 70년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매년 빈 신년음악회에서 연주되는 단골 레퍼토리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선곡도 늘 있어서요.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음악을 소개할지가 관심을 끄는데요. 70년 넘게 이어온 신년음악회에서 아직도 새롭게 선보이는 곡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작품이 있다는 것. 19세기 오스트리아 빈의 음악 문화가 얼마나 융성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빈 신년음악회를 통해서 처음 연주된 작품은요. 오스트리아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였던 그리고 작곡가였던 요제프 헬메스베르거의 즐거운 형제 제비꽃 소녀의 행진곡입니다. 요제프 헬메스베르거도 대를 이어서 작곡가로 또 연주가로 활동했던 음악가 집안 사람이고요. 그리고 콘스탄체 가이거라는 여성 작곡가도 있습니다. 페르디난드의 왈츠 신년음악회를 통해서 올해 처음으로 연주된 작품이었습니다. 빈 신년음악회의 단골 연주곡 중에 하나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내폴카 듣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안내 폴카였습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상주하는 지휘자가 없는 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래서 해마다 누가 올해 신년음악회의 지휘봉을 잡는지도 주목받습니다. 지난해에는 독일인 지휘자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봉을 잡았고요. 올해는 빈 신년음악회 지휘자 리카르토 무티였습니다. 1941년생입니다. 올해 83살인데요. 이 마에스트로 무티, 빈 필하모닉과 함께 공연한 것이 500차례가 넘는 아주 특별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빈 신년음악회 지휘만 올해로 7번째라고 하네요. 리카르토 무티, 영국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미국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음악감독, 그리고 미국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끈 세계가 인정하는 지휘자입니다. 자, 빈 신년음악회에서는 앙코르 무대에서 첫 곡을 마치고 지휘자가 객석을 향해서 인사하는 것도 전통입니다. 인사가 끝나면 곧바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가 이어지는데요. 이 도나우강, 알프스의 눈녹은 물이 오스트리아 평원을 지나서 빈을 흘러가는 동안 전혀 맑지 않은 탁한 물이지만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한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상흔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음악인 만큼 밝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라는 상징적인 제목을 붙였던 사연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를 만든 지휘자 앙드레 류의 공연 실황에서 골랐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입니다.
Thank you.
빈 신년음악회는 세계가 함께 즐기는 음악회입니다. 빈 필하모닉이 연말연시 공연으로 신년음악회를 정례화한 것이 1941년이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계속됐던 이 음악회가 1959년에 생중계를 시작합니다. 당시 빈 필하모닉을 이끌었던 지휘자는 빌리 보스코프스키였는데요. 신년음악회에 라디오와 텔레비전 생중계라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고요. 해마다 이 중계를 받는 나라가 늘면서 지금은 90여 개의 나라 사람들이 같이 즐기는 신년음악회가 됐습니다. 음악회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스트리아 현지 시각으로 1월 1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유럽 전역과 북미, 아시아까지 시차를 감안해서 두루두루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요즘 최첨단 음향과 스크린이 있는 영화관에서 이 오스트리아 현지의 신년음악회를 실시간으로 감상하는 것이 문화가 되는데요. 음악회 시작 전 입장하는 그 현지의 분위기에서부터 중간에 인터미션 휴식 시간까지 그대로 살린 빈 음악회 현장을 영화관에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은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아름다운 빈 뮤지크베라인 골든홀에서의 직관을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준다는데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 소원이라는 사람도 많지만 이 해마다 2월에 빈 신년음악회 티켓을 살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열리는데 이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서 음악회에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 음악회에 앞서서 열리는 이틀간의 사전 공연까지 포함해서요. 티켓 가격이 한 장에 최소 20달러부터 많게는 최고 1200유로, 미화로 1250달러 정도인데요. 추첨을 받아도 단 두 장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현지에서의 빈 신년음악회 감상,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꿈의 음악회입니다. 빈 신년음악회는 언제나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마무리합니다. 라데츠키 행진곡은 1848년 유럽 전역의 변혁을 이끌었던 프랑스의 2월의 혁명을 계기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오스트리아 황실에서 무도회 음악을 만들었던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이 오스트리아 군대를 이끌었던 라데츠키 장군의 승전을 축하하고 또 군인과 유가족을 위해서 열었던 모금 행사를 위해 만든 이 행진곡 음악인데 당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1958년 이 빈 신년음악회에서 이 라데츠키 행진곡이 처음 연주된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매년 신년음악회의 앙코르 피날레 곡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한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